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32장, 33장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제를 또 달아본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토지를 산다고요. 그 사는 이유는 다윗에 대한 약속을 이 예레미야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예언하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군대들에 의해서 지금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떠한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때로는 성경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때는 성경으로 본다면 시드기야의 통치 18년 때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벽을 헐었던 날이더라. 그날이 얼마나 침통한 날입니까? 우울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로 가보세요. 32장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친척 하나멜로부터 밭을 살 기회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가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겔를 달아주되. 유대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시대가 뒤숭숭하고 그럴 때는 부동산 경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예레미야는 이때에 밭을 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16절로 17절 가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그로서는 대답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8절로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이 방어하시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공한 방법을 쭉 이렇게 상술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려워요. 우리 한번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밭을 사라 하셨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지만은 지금 예레미야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증인을 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쨌건 예레미야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대아인이 성 밖에 있고 성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이룰 때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의심을 전혀,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전혀 의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날 때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26절에서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26절로 27절까지를 보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너는 그대로 해라. 36절로 40절 한번 봐보세요. 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것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주었지만 때가 되면 갈대아인들로부터 그 성을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1절로 42절을 봐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미래에 여호와께서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질곡을 지나실 수 있거든요. 어려움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뭐지요?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너를 붙두마.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느낌을 아뢰을 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용기를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토로하고 이렇게 하듯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는 매우 암울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른 쪽 끝에서 보이는 빛을 바라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33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33장 1절로 가보세요. 33장 1절만 우리 함께 나누고 찬양 같이 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31장, 32장 이어서 33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찬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3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1절을 먼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즉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32장, 31장과 같은 말씀을 계속 예언으로 주십니다. 3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참 우리가 간증하고 그럴 때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뭐 기도회라든가 뭐 이럴 때 많이 인용하는 또 참 애독하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본장의 문맥 속에서 파악할 때 훨씬 더 그 의미를 뭐라 그럴까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밭을 사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 밭을 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계속 질문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뭐 약속하신 거 제가 알고 믿고 그래서 합니다만은 그래도 질문이 일어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떤 때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의 순간이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참 믿음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선지자가 그 믿음에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면 그렇잖아요. 종종 하나님께 하시는 일 다 이해하나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질문은 왜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나요? 그건 묻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의문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품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가 꽤 있거든요. 매규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매규 목사님도 당신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거예요. 매규 목사님이 첫 아기를 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을 때를 기억하시는데 간호원이 이 매규 목사님께 의사 선생님이 할 말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간호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해서 이 매규 목사님이 어떤 일인가 분명히 그 느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죽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이 매기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매기 목사님은 그 병원에 있는 야외 휴게소로 나가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를 지금도 결코 잊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대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내 아기가 죽어야 하는지 물었다는 거죠. 그러나 수년 후 매기 목사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두움 속에서도 계속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궁금증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너 나 믿어라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저는 매기 목사님의 간증도 이렇게 보고 또 예레미야의 마음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저는 예레미야가 이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참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땅을 사는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참 이것이야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하박국이 아닐까 싶어요. 하박국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질문을 하박국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하박국서는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침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침노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많죠. 요나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나도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될 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마.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보좌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모든 선지자들의 찬양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언약을 다루었으며 또 언약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실까요? 3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로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란 장차 이를 주의 날을 말을 하는데,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그 어떤 계보를 쫓아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건 세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이렇게 표현한 요 문구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의라는 것은,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의가 되신다, 우리를 고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17절로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구상에는 다윗의 보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임은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를 주장하실 분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분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그 백성을 부르시며 그 아들을 이 우주의 보좌에 앉히시려는 준비로 바쁘십니다. 그 다음에 33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 히드기야가 유다 왕에 있었는데요. 히드기야는 누구보다도 부패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눈을 뽑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으로 다윗 계통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다른 민족의 어떤 계통이라도 끝장이 났을 겁니다. 바벨론 왕의 보좌를 요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애굽에는 바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계통에는 그 보좌를 차지할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이 우주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예언이며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예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의미를 뜻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